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한 주의 끝자락에 서서 되돌아보면 이번 한 주 역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모두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계신지요. 잠시 쉼이 필요하시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함께 여유로운 커피 한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4시 SBS 한국어 프로그램 생방송. 그럼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뉴스 후 이어지는 오늘 익스플레이너 시간에는 호주에서 최근 체중 감량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호주의 식탁까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스포츠 캐치업 시간에는 호주 봅슬레이 기대주 브리 워커 선수의 메달 소식과 또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확인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군인들과 함께했던 실제 곰, 보이텍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보이텍이라 불린 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하은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홍콩 타이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화재가 진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최소 94명이 사망했으며 200명 이상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12월 한 달 동안 매일 수십 명의 추가 경찰관을 멜번 도심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타이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화재가 진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요일 밤 왕푹 주택단지에서 시작된 화재로 현재까지 최소 94명이 사망했으며 200명 이상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홍콩 부패방지조사국은 해당 건물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단지가 대나무 비계와 녹색 그물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릭 암스트롱 찬 홍콩 소방처 부처장은 화재 진압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We encounter particular difficulties in several areas. Like the fire was spreading exceptionally fast.
홍콩 소방처 데릭 부처장은 불길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번져 단지 전체로 급속히 확산했다라며 구조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소방 인력을 동시에 여러 곳에 배치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보호개혁법이 오늘 호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통과는 이번 주 노동당과 녹색당 간 막바지 협상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법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토착 및 보호 조항으로 현행법상의 허점을 막아 고위험 숲 지역에서 합법적 벌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머레이 와트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15년 이상 자란 나무들의 벌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re also removing the exemption for the clearing of land within 50 meters of the rivers and creeks.
와트 환경부 장관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역 내 강과 개울로부터 50m 이내의 토지 개간에 대한 예외 조항도 삭제하고 있다라며 이는 퇴적물 유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퀀타스의 지역 항공 서비스 부문인 퀀타스 링크 대표들이 오늘 오후 상원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항공사의 여러 지역 허브를 폐쇄하려는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퀀타스 링크는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밀두라, 호바트, 캔버라 직원센터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퀀타스 링크는 62개 지역 항공을 운항하며 10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일부 지역사회 대표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밀두라 CEO에는 의료와 교육 등 필수 서비스 접근성이 줄어들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니콜리 퀀타스 링크 최고 운영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승무원들이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의 센터에서 배치되고 지휘될 경우 항공편에 대한 인력 운영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15 cabin crew and 17 pilots. Of those crew, we have annual leave lines. We have people on days off.
니콜리 기장은 승무원 15명과 조종사 17명이 있으며 이 중에는 연차 휴가자, 휴무자, 병가자, 비행 중인 인력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인원으로 예비 인력을 충당하고 있으나 해당 공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항공편이 여러 편이기 때문에 예비 인력이 제한적이라 모든 비행편은 기장, 부기장, 기장 감독관, 승무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12월 한 달 동안 매일 수십 명의 추가 경찰관을 멜번 도심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멜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인력은 공공질서 대응팀, 기마대, 교통경찰과 고속도로 순찰대, 범죄수사대 등에서 투입되며 흉기 관련 범죄, 소매 절도, 반사회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전동 킥보드와 배럴 라이더의 교통 법규 위반, 노숙인 관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멜번 도심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지정 구역으로 선포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 없이도 전자 검색기를 사용하거나 가방 검사, 소지품 확인, 간이 신체 수색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고국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계엄 당시 황정원 전 차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본은 조 전 원장이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고 사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황이 있지만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국정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내 뉴스입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마크 드레이퍼스 전 법무부 장관을 호주의 국제인권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총리는 드레이퍼스 특별대표가 호주의 전통인 글로벌 인권수호 역할을 새롭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 역할에는 사형제 폐지 추진과 아동, 노인,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개인에 대한 보호 강화가 포함됩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드레이퍼스 전 장관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역량 있고 존경받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며 이번 중책을 통해 다른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해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이 지난달 멜번 도심에서 벌어진 맞불 시위와 관련해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10월 19일 호주를 위한 행진에 참여한 반이민 시위대와 이를 막기 위한 반인종주의 시위대가 충돌하자 경찰은 두 집단을 분리하기 위해 진압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반대 시위대 일부가 경찰을 향해 돌과 유리병 그리고 썩은 과일 등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1세 남성과 56세 남성은 폭행과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내년 5월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제뉴스입니다. 수요일 워싱턴 디슨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미 국방군 소속 2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세 사라 베크스트롬이 숨졌다고 전하며 매우 존경받는 젊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베크스트롬과 동료 웨스트버지니아 국방국 소선 웬드루 울프는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공격자에게 매복 공격을 받아 총에 맞았습니다. 울프는 현재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 심사 실패를 비판하며 난민 신청 사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국내 뉴스입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포털인 마이 에이지드 케어 시스템이 많은 고령층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탈리 시겔 브라운 노인복지 감독관은 이 시스템이 고령층 지원을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플랫폼이 고령층이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지연시켜 이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원화는 957원에 각각 거래 중입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토요일인 내일 대체로 화창하겠고 기온은 18도에서 32도, 멜번 소나기 오고 11도에서 19도, 캔버라 비 오고 10도에서 23도, 브리즈번 비 오겠고 22도에서 최고 기온 31도입니다. 애들레이드 맑고 13도에서 19도, 퍼스 화창하고 14도에서 26도, 호바트 화창하고 8도에서 18도, 다윈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28도에서 32도입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1도에서 12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뉴스의 이하은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스포츠 캐치업, 시네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영화들을 만나보는 시간, 시네챗. 오늘은 보이텍이라 불린 곰을 만나보고요. 또 이에 앞서 스포츠 캐치업 시간에는 호주 봅슬레이 기대주 브리워커 선수의 값진 메달 소식과 또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입니다. 위고비, 또 오재믹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는지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체중 감량용 약물 이름입니다. 네, 최근 호주에선 이 약물 이용자 수가 약 5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식욕 억제와 또 기호변화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선택과 또 소식 영향으로 식탁 문화까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익스플레이너에서 알아봅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익스플레이너. 호주에서 오재믹 같은 체중 감량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백질과 신선식품 섭취가 늘고 음식에 더 까다롭게 반응하며 미니 메뉴가 등장하는 등 앞으로의 식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당초 당뇨병 관리용으로 개발된 GLP-1 계열 약물은 식욕 억제 효과 때문에 체중 감량 목적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호주에선 오재믹과 위고비로 판매되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로 판매되는 티르제파타이드 같은 약물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성인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이 체중 감량, 또는 의료적 이유로 오제믹류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GLP-1 약물 판매량은 2020년 5월 57,941 유닛에서 2025년 4월 496,875 유닛으로 거의 10배 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GLP-1 약물이 더 있을 수 있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인구보건대학의 마이클 팔스터 수석연구원은 호주에서 GLP-1 약물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SBS 뉴스에 전했습니다. 약 가격이 내려가고 주사 대신 경구제로 공급되면 복용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팔스터 연구원은 비만 치료용 약물의 PBS 보조금 등재가 검토 중이라며 등재될 경우 약물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약물의 식욕 억제와 기호 변화는 식품산업 전반에 연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플린더스 대학교의 영양식이학 레베카 골리 교수는 SBS 뉴스에 먹는 한 입, 한 입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며 질 좋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통해 장 건강을 돕고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선택이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농업전문은행 라보뱅크는 사람들이 적게 먹더라도 영양가치를 찾는 경향이 커지면서 유제품, 신선식품, 기능성 음료 수요가 늘고 소비자들이 이른바 한 입의 가치를 더 따지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보뱅크 스테판 보겔 리서치 총괄은 호주에서 이 약물을 쓰는 사람이 늘면서 식사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약물 복용 시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줄 수 있어 단백질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이 약을 복용하면 칩이나 베이커리, 샐러드 드레싱 지출은 줄고 요거트, 신선 농산물, 육포 등 육류 스낵과 영양바 지출은 소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을 복용하는 개인을 넘어 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보겔 총괄은 집밥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GLP-1 약물 사용이 식음료 소비를 1에서 2%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 흐름은 주로 미국이 이끌고 유럽이 뒤따르는 양상입니다. 이에 식품업계는 고당 고지방 제품의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이미 네슬레는 고단백 고식이섬유 냉동식 라인을 선보였고 다논과 코카콜라도 고단백 저당 제품으로 이른바 오제믹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약 복용자를 겨냥한 일명 오제믹 메뉴, 한입 크기 분량의 메뉴를 내놓는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다만 보겔 총괄은 호주는 아직 복용자 비중이 낮아 미국과 같은 흐름이 외식업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골리 교수는 호주인들이 간식류나 고에너지, 저영양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30년 넘게 지속되었다며 GLP-1 약물이 이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팔스터 연구원은 GLP-1 약물이 체중 감량에 맞는 열쇠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습관 중재와 병행해야 최선의 임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스터 연구원은 앞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감량 과정에서 근육과 뼈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이뤄지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스포츠 캐치업으로 이어집니다. 호주와 한국, 이번 한 주 스포츠계를 달군 소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 펼쳐진 치열한 승부, 그리고 올림픽을 향한 선수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주 봅슬레이 기대주 브리 워커 선수의 값진 메달 소식과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확인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이야기까지 네, 오늘 스포츠 캐치업에서 전해드립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스포츠 캐치업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이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포츠 캐치업 이어갑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함린다입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요즘 날씨가 꽤 더워졌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조금 시원해지시라고 겨울 스포츠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바로 봅슬레이 이야기인데요. 호주의 봅슬레이 금메달 기대주 브리 워커가 이번에 2026년 밀라노 콜티나 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로 만든 트랙에서 열린 모노봅 테스트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 새로운 올림픽 트랙에서 3위를 했다. 이 동메달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노봅이라는 거는 혼자서 하는 봅슬레이라는 건가요?
네, 모노봅은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종목인데요. 출발도 혼자 밀고, 코너도 혼자 돌고, 도착해서 브레이크 잡는 것까지 전부 선수 한 사람이 다 해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체력, 기술, 집중력이 모두 필요하고 실수 한 번이면 바로 순위가 바뀔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스포츠예요.
아, 그 봅슬레이 선수들이 할 때 보면 굉장히 무거워 보였거든요. 근데 혼자 해야 된다니까 팀원들 없이 모든 부담이 그 한 선수한테 실리는 거네요. 그런데 네. 이번 워커 선수의 3위,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번 경기가 바로 2026년 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로 만든 공식 트랙에서 열린 첫 테스트 경기였기 때문인데요. 네. 새로 만들어진 트랙은 선수들이 처음 가면 뭐 코너 길이, 각도, 얼음 질감이 낯설어서 적응이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이번 트랙은 테크니컬한 코너링 구간이 많아서 선수들에게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워커 선수가 첫 대회에서 바로 3위를 기록했다는 건 내년 올림픽에서도 메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 내년 올림픽에서 메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반가운 기대가 커지고 있군요. 워커 선수, 지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아쉽게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었던 기억인데요. 그런데 베이징 이후에 정말 이를 갈고 준비해온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워커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모노봅 5위를 기록하며 메달권에서는 조금 아쉽게 벗어났었죠. 네. 그런데 베이징 이후 코치를 바꾸면서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봅슬레이 챔피언 피에르 루더스 코치를 영입했는데요. 이 코치는 나가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특히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4인승 봅슬레이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이끈 코치로도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코치군요.
네. 이 루더스 코치와 손잡으면서 워커 선수의 성적이 폭발했는데요. 2024년 네. 레이크 플라시드에서 호주 선수 최초 월드컵 금메달, 그리고 2025년 릴레하머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시즌 월드컵 전체 랭킹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이제는 올림픽 메달 후보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선수들의 뭐 노력과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감독의 그 코치가 중요한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시즌 랭킹 2위까지 올라갔는데,
당연히 내년 올림픽에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번 경기에서 사실은 아쉽게 워커 선수가 은메달을 놓쳤는데요. 네. 2위를 차지한 미국의 카이샤 러브 선수와 격차가 불과 0.01초 차이였거든요.
아, 네.
올해 2월 릴레하머 월드컵에서는 워커 선수가 이 카이샤 러브 선수와 공동 1위를 기록했을 만큼 두 선수의 실력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카일리 험프리스 선수도 워커 선수 바로 뒤인 4위로 들어왔거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워커 선수도 동계올림픽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꾸준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상위권 선수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봅슬레이, 모노봅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참 호주가 이렇게 겨울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 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아니 어떻게 호주에 눈도 안 오는데 이렇게 겨울 스포츠를 잘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피디님처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봅슬레이는 출발 순간 폭발적인 스피드가 정말 중요한 스포츠인데요. 이 호주 선수들이 육상 스프린트나 폭발력 필요한 종목에서 전통적으로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 하체 힘이 좋고 스타트 능력이 뛰어나서 이게 봅슬레이 스타트와 아주 잘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3위를 차지한 브리 워커 선수. 원래 대학교 시절에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실력 있는 400m 허들 선수였습니다. 이 육상을 하다가 봅슬레이로 종목을 바꾼 케이스라 이 기본 체력과 순간 반응 속도, 뭐 스타트 스피드 워낙 좋아서 봅슬레이에서도 네. 그 부분이 정말 잘 활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봅슬레이 스타트에 최적화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국의 그 윤성빈 선수도 스켈레톤에서 굉장히 그 스타트 스피드가 좋고 기본 체력이 좋아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체를 보시면은 이유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하체 힘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군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도 봅슬레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요?
네, 지난 일요일 이탈리아 콜티나에서 열린 IBSF 월드컵 남자 4인승 봅슬레이 1차 대회에서 한국 4인조 팀이 3위를 기록하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메달권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한국 봅슬레이가 평창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월드컵에서 첫 메달을 따내며 내년 동계올림픽을 기대하게 만드는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한국도 첫 월드컵 메달이라고 하니까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호주 봅슬레이 금메달 기대주 브리 워커 선수, 모노봅뿐만 아니라 2인승 봅슬레이도 출전한다고 하니까 내년 올림픽 정말 챙겨볼 경기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보죠.
이번에도 계속 쿨다운 해보겠습니다. 그 피디님, 한국 하면 이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잘하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한국 선수들은 아무래도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두드러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국이 이 동계올림픽만 되면 정말 휩쓸고 다니는 종목, 바로 쇼트트랙. 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쇼트트랙 하면 딱 떠오르는 얼굴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핑크 머리와 BTS 아. 세리머니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곽윤기 선수가 네.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잊혀질 수 없습니다.
네.
또 베이징 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이자 10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황대현 선수도 있죠. 그 한국은 사실 PD님도 아시겠지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쇼트트랙에서 압도적인 강국입니다.
네.
이 월드컵, 세계 선수권 등에서 3000m 계주를 비롯해 여러 종목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한국 팀이 바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에서 금, 금, 금 트리플로 금빛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 이변은 없었군요.
역시 네.
한국의 쇼트트랙 강합니다. 어떤 종목에서 그럼 금메달 금, 금, 금이 나온 건가요?
네, 마지막 날 첫 종목인 혼성 계주 20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네. 이게 올 시즌 혼성 계주 첫 금메달이었고요. 이어진 여자 1500m 결승에서는 최민정 선수와 김길리 선수가 두 바퀴를 남기고 동시에 아웃 코스로 치고 올라오면서 마지막 한 바퀴에서 김길리 선수가 선두를 잡고 그 뒤를 최민정이 바로 이어 1, 2위 동반 입상했습니다.
아, 이 아웃 코스로 치고 올라오는 거 한국 선수들의 주 특기잖아요.
맞습니다. 전략을 너무 잘 짜는 한국 팀이죠.
네.
참고로 이 최민정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이자 해당 종목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의 마지막 경기였던 남자 5000m 계주에서 한국 대표팀이 멋지게 금메달을 따내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3차 월드투어에서는 그래서 총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면서 한국 쇼트트랙의 자존심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쇼트트랙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이번 폴란드에서 열린 월드투어 초반에는 조금 한국 선수들 부진했다면서요?
네. 월드투어 첫날은 사실 다소 좀 힘들었는데요. 이 주 종목인 남자 1500m와 여자 계주에서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이 결승 진출도 못하거나 페널티로 끝난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둘째 날부터 완전히 흐름을 되찾으면서 마지막 날 이 금빛 폭발을 보여준 거죠.
네, 한편으로는 다행인 소식입니다. 자, 그럼 쇼트트랙 대표팀 앞으로 일정 어떻게 남아있나요?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월드투어 마지막 4차 대회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3차 대회까지의 종합순위는 1위 캐나다, 2위 한국인데요. 이미 4차전 예선이 어제부터 진행 중이고 이번 일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마지막 대회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고요.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활약입니다. 이번 3차 월드투어에서도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따낸 선수는 딱 두 명.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 선수였는데요. 현재 이 두 선수는 월드투어 종합 랭킹에서도 나란히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흐름 그대로 이어서 네덜란드 4차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는 이번 쇼트트랙에서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나요?
네, 쇼트트랙은 아무래도 호주가 크게 활약하는 스포츠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 3차 월드투어에는 호주 여자 대표로 유일하게 출전한 선수 한인 동포 김효진 선수가 나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월드투어 성적까지 합산돼서 내년 동계올림픽 호주 대표 선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아무래도 김효진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는데요.
네.
이번 1000m 경기에서 는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호주는 쇼트트랙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아서 국제 무대에서 네. 경쟁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호주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단 한 명 브랜든 코리였습니다.
혼자서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호주의 자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선수 기반이 많지 않다 보니 김효진 선수처럼 이렇게 꾸준히 국제대회를 뛰는 선수는 이 호주 대표팀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호주에서는 좀 선수층이 얇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또 꾸준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것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 선수도 앞으로 더 성장해서 내년 올림픽 무대에서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호주 봅슬레이 금메달 기대주 브리 워커 선수의 동메달 소식부터 한국의 쇼트트랙 대표팀이 3차 월드투어에서 트리플 금메달을 따낸 이야기까지 두 나라의 겨울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소식 들려주신 함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입니다. SBS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영화들을 만나보는 시간 시네챗 독립 영화 프로듀서 권미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 보이텍이라 불린 곰입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군인들과 함께 했던 실제 곰, 보이텍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참혹한 전쟁 속에서 피어난 인간과 동물의 우정과 연대를 따뜻하게 담아낸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크레용 드로잉에 투박하면서도 또 감성적인 표현으로 짧지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유아정 프로듀서입니다.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에스페소 온드맨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시네체.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영화 어떤 작품인가요?
오늘 만나볼 영화는 이언 가드너 감독의 2023년 최근작이죠. 스코틀랜드 폴란드 합작 애니메이션 A Bear Named Boitek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한국에서 단편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개봉이나 소개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보이텍이라 불린 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8분 길이의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곰 보이텍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곰에 대한 그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했는데 전쟁에 참전했다고요? 게다가 실화라는 소개에 흥미롭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궁금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 사실 보이텍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슬프죠. 슬프지만 사랑스럽긴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영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가족과 헤어지고 군부대에 들어간 주인공 피오트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부대가 폴란드 군부대예요. 이제 그가 속해 있던 이 부대가 페르시아 사막에 있었을 때 어미와 길을 잃은 듯한 새끼 시리아 불곰을 마주칩니다. 우연히 이제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갈 곳을 잃은 곰을 보면서 이제 이 군인들이 자신들의 처지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곰을 거두고 행복한 전사라는 뜻의 보이텍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이텍은 몬테카시노 전투까지 함께 하면서 일종의 이제 부대 안에서 희망적인 상징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동물까지 거둘 수 없다. 지금 전시 상황이다. 막 이랬었는데 잘 길들여지고 또 이 곰이 어떤 연대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상징까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쟁이라는 참상 안에 꺾이지 않는 희망과 또 불굴의 정신, 등을 이제 보이텍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야생 동물과 인간의 유대가 또 세계 대전이라는 이 참상 속에서 일어났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전쟁의 참상 자체를 드러낸 특별한 만남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길을 잃은 새끼 곰이 사막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현 시대의 비극적 상황,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상징이 된 보이텍은 전투에 실제로 상등병 정도로 진급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실화라니까 네. 믿어야죠.
네. 네. 그래서 전투 끝나고 수여 같은 거 받아요. 이렇게 경례도 하고. Well done.
service to your country.
But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피오트르하고 이제 보이테 그리고 다수의 이 폴란드인들은 스코틀랜드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아, 저는 앞서 폴란드하고 스코틀랜드 합작이라고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나 했더니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전쟁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쪽에서 정착을 하신 거죠. 다시 폴란드로 귀국하지 않고. 그 이제 가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제 영어도 배우고 다른 일자리를 얻어서 이제 사는데 이제 문제는 보이텍이죠. 보이텍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에든버러의 동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영화에서는 엔딩에 이제 군부대 소속이었던 그 동료들이죠. 그 동료들이 모두 함께 보이텍을 만나러 가서 같이 이렇게 경례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순수한 우정과 연대가 아주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보이텍은 이 에든버러 동물원의 약간 상징적 존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Let me tell you a tale nobody would believe. A tale of an orphan adopted by soldiers.
Isn't he cute?
Who became a true comrade and hero. A tale of love, lawyer named Voitek.
이 애니메이션은 크레용으로 종이에 그린 듯한 좀 거칠지만 아주 따뜻한 느낌의 표현과 또 단편 영화가 주는 그 찰나의 강력한 포착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영화였습니다.
아, 네.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어미를 잃은 시리아 불곰과 폴란드 군인의 연대로 만나보는 어떻게 보면 색다른 전쟁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보이텍이라 불린 곰, 굳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되나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A Bear Named Boitek.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겪어낸 시간, 단순한 전쟁 기록을 넘어 우정과 연대, 그리고 희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네,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SBS 온디맨드 찾으셔서 보이텍 보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애 리포터 오늘도 좋은 콘텐츠 소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네책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참혹한 전쟁 속에서 피어난 인간과 동물의 우정과 연대를 따뜻하게 담아낸 단편 애니메이션 보이텍이라 불린 곰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이하은,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The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